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그 기독교가 그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능히 알 수 있는 그런 그 얘기들입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가 그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또 비방거리가 되어 있다는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욕먹을 일을 했다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 어떤 교회가 뭐 파가 갈라졌다 싸웠다 뭐 폭력비를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때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뭐 그런 얘기들이 참 수없이 그 들려오고 있는 게 지금 이 사회 속의 어떤 기독교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설사 또 교회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그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 자기밖에 모른다느니 또 욕심이 많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갈수록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그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를 와봤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잃어버렸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 그래요. 호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호감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가니까 너무나 이 돈 얘기를 하더라. 헌금을 너무 강조하더라. 또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어떤 교세 늘리는 건 여기에도 혈안이 돼 있더라. 또 너무 시끄럽다. 너무 요란하다. 뭐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 도덕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이유를 들어서 어떤 그 기독교를 향해서 호감을 잃어버리고 보니까 천주교도 낫더라 해가지고 천주교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욕을 먹고 또 호감을 잃었다면은 결국 그것은 세상 탓은 아니죠. 교회 스스로의 뭔가 잘못 때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잘못이냐 하면은 너 왜 이런 일 했냐? 그런 잘못이라기보다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가 진리에서,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그게 주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 교회가 그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이미 그건 어떤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뭐 진리에 관심 있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성경을 쓰게 하고 이게 진리에 관심이 있는 증표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진리를 향한 관심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령 교회가 너무 돈 얘기를 한다. 뭐 이런 비판을 교회가 기독교 듣는다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돈 얘기하고 있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가 헌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사도도 예수님도 어떤 헌금에 관심을 두고 돈 얘기하는 그런 사도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수는 그렇지를 안 했단 말이죠. 결국에 어떤 돈에 대한 관심, 교회가 어떤 돈에 대한 관심을 준다는 결국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의 헛된 관심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엉뚱한 관심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을 강조한다 이런 비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가 뭐 교세 확장에 너무 집착한다,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비판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는 교회를 향해서 교세를 확장이라 이런 내용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욕심에 하나님은 교세가 확장되는 걸 기뻐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더란 얘기죠. 내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교세 확장에 너무 집착하고 욕을 먹는다면은 그건 역시도 교회가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신자가 말이죠. 진리에만 관심을 두고 모인다면 그 진리에만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일은 사실 없는 겁니다. 욕먹을 일이 없어야 돼요. 진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뭔가 물량주의라는 걸 그런 쪽으로 나갈 일도 없을 것이고 뭐 복을 믿기로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건 분명히 없을 것이고 뭐 돈 얘기도 그렇게 뭐 하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또 진리에만 관심을 둔 교회 그 목사가 어떤 교회를 자기 것 여기면서 교인에 나가달라 하는데 내 것이다 나 못 나가겠다 뭐 버티고 비판 뭐 분란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교회의 목사의 그런 폐단 막기 위해서 아예 교회 정관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장로 3인함에 투표해가지고 뭐 마음에 안 갈아치우자 정관을 법을 만드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정관을 만들지를 아니해도 목사든 교인은 간에 모두가 예수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해서 살아가면은 자연히 그런 폐단은 안 나온단 말이죠.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의 법이고 성경의 교회 정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고 살아간다면은 결국 그러한 폐단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뭔가 따로 법을 만들 이유도 사실상 없단 말이죠.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진리의 그 말씀대로 안 나가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욕과 비방을 다 들려오고 그걸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13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자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은 누구도 그 신자 행실을 가지고 비방하고 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그 신자에게서 비방거리, 욕먹을 거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건 열심히 진리 안에 사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 봐라. 신자가 진리의 말씀만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 봐라. 그런데 세상으로 욕먹을 거리가 있냐 말이죠. 없다는 얘기죠. 세상은 진리를 따라간 신자를 향해서 어떤 시비 걸 거리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비방 거리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한 거지 않습니까? 진리가 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 열심히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요, 이 세상의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는 신자를 이 땅에서 손에 안 보려고 타인과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결국 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내게 있는 걸 나타내고 자랑을 하고 뭔가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길에 지금 가 있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진리를 따라 지금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갑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교만으로 이끌어가지를 않아요. 겸손으로 이끌어가죠. 또 주님이 가신 길은 온유한 길이죠. 그 온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진리만 따라 살아간다면은 절대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을 일이 없습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세상 모든 죄도 순복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종이 악한 주인에게 순복하라 이르할 정도로 철저한 게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 지도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순복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비방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들의 불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데모를 하면서도 그걸 수용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교회가 세상 제도를 향해서 데모를 하면은 교회를 욕할 거예요. 저것들 욕심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욕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죄도 순복해버릴 때, 악한 주인에게 순복해버릴 때, 과연 그런 신자에게서 비방할 거리가 세상이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뭘 욕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어떤 비방과 어떤 욕을 먹고 어떤 허물에 대한 그런 어떤 시비거리가 주어졌다면은 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가 끌어가는 그런 길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나의 이익과 또한 나를 바라본 결과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진리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러한 길로만 나아갈 때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결코 비방거리가 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세상서 비방거리가 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신자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 해가지고 모든 일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에 그 행실로 인한 비방거리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고난은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 받는 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13절 보면은 선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14절에서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신자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은 비방받을 건 없는데 그 행실로 인해서 비방거리가 될 수는 없는데 고난을 받는 건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비방은 예수님의 행실과 연관된 그런 비방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비방을 욕하는 그런 차원의 비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셨던 그런 분이죠. 그 행실에도 그 어떤 그 흠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할 정도로 계신 도리어 복을 비는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그런 자를 위해 도리어 복을 비는 그게 예수님이었죠.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행실과 비방받을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기적을 이용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분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모아놓고 하늘나라 얘기를 했었지 돈 얘기하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선악의 기준 삼는 윤리와 도덕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뭐 하나 트집잡을 것이 없는 진짜 그것만 두고 본다면 오직 칭찬과 존경받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세상이 비방했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행실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과 다른 뭔가 다른 사고방식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신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의 생각하고 또한 세상의 생각은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것이었어요. 그게 비방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 뭔가 다른 생각이라는 것. 결국에 사도가 말하는 것은 신자가 열심히 진리를 따라 살면은 세상으로부터 그 행실로 인한 비방은 받지는 않지만은 고난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라고 하는 분명히 세상과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신자를 비방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고난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은요 세상이 선하다 여기는 모든 걸 다 부인하셨습니다. 세상은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세상의 구원관이고 사고방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행하고 양심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모두가 다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 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무엇든 착한 행실을 해도 이미 그 속에 악한 게 있는 이상 너희들은 그 행실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세상 비위를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게 비방거리였다 그 말이죠. 세상은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을 비방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을 하는 게 세상입니다. 노숙자를 위해서 막 일하는 그 최일두 목사 그분을 세상은 욕하지를 않아요. 목사라면 절해야 된다고 하면 칭찬을 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를 않습니다. 그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 그분 역시도 세상의 종교 칭찬을 합니다. 믿는 자라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세상이 그 칭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최일두 목사나 또한 테레사 수녀 그분들이 이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힘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는 그 일은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서 예수 믿더라 이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몽땅 심판받을 악한 곳으로는 선포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함께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이런 말은 했지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 그 말에 비방을 들을 일이 없는 것이죠. 사도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복이 있는 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를 위해 고난 받았으니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그 나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 그게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복이 있다는 복에 속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복에 속했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했다 이래간 뜻이 되는 것인데 그 하늘나라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바로 그 하늘의 것을 외면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몽땅 다 하늘의 얘기만 하셨죠. 그걸 세상은 받지를 않았고 환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 비방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자가 그 하늘에 속한 그러한 신자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라는 얘기죠. 근데 신자가 이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사람을 살기보다도 그냥 착한 사람으로만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진리를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 다시 말했지만 신자가 착하게 살려고 안 해도 진리를 따라 가게 되면은 신자 행실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을 일은 안 나옵니다. 그 행실만 두고 본다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데 경쟁이 나옵니까? 뭐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나옵니까? 날 판단하는 게 나옵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진리는 신절을 다만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의를 세상에 내어놓고 전파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는 게 바로 진리란 얘기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으로 진리가 주어진 그 목적이 다해진다면은 진리가 주어지지 않은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오직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토해 내어놓는 그런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그래서 의를 실어가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 뭔가 자꾸 맞지 않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신자예요. 15절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얘기는요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신자의 속에 거하신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또 거룩하게 한다 이 얘기는 구별이에요. 항상 신의 그런 구별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세상 사람과 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어놓은 그 뜻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신자는 분명히 구별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신자예요. 그게 신의 거룩이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한 자라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 그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를 믿는다면 그 주가 내 속에 주인으로 나에게 자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그 뜻이 내 뜻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그 나의 주인된 그분 뜻대로 나아가는 거 그게 세상과 다른 사람 그게 구별된 거룩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란 얘기예요. 신자는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다. 세상은 몽땅 자기가 주인 살아가지만 신자는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의 주인대가 살아가는 그게 구별된 신자다. 이런 신자의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자 속에 있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신자에게 있는 소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신자의 소망이겠죠. 다른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셔서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 것.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이 소망을 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라. 이래간 얘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이래간 얘기는 지금 이 세상이 신자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신자가 이 세상에 전혀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천국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걸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도 돈이 있어 살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신자는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그 주님 오시기를 바란 소망을 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 신자는 언제라도 이 땅을 향해서 그 내 속엔 소망을 보여줄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 끄집어 내놓을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내놓는 항상 그걸 내놓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게 신자지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땅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그것은 신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결국 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구별된 자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자답게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해서만 살아가란 얘기예요. 그 뒤에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 얘기는요. 이 신자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항상 그 믿음 말에서 하나님 날 보신다. 항상 그 믿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항상 여호와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시각이 나를 살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신자가 이 두려움이 없다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겁니다. 그걸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내 멋대로 살아가죠. 나를 살필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살피는 분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데 신자 겁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온유로 한다는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유라 그 말입니다. 신자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해 신단 속에 다른 걸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신자란 얘기예요. 분명히 신자의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겠죠. 소망이 있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게 정상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또 믿고 있는 그 소망이 또 신자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망을 속에 두고 살아간다면은 이 땅을 향해서 내어놓을 게 뭐냐? 그 소망밖에 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어놓는 게 항상 그 속에 품고 있는 이 땅을 향한 욕심을 내어놓을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내가 잘 되기로는 목적, 그걸 내어놓을 것이고 자랑거리는 걸 내어놓을 것이고 다 그걸 쏟아놓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러 부러워하면서 그걸 경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신자는 그런 틈방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어놓을 게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것이더라. 바로 소망, 그걸 내어놓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놨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16절에 보면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처럼 이 땅의 것을 속에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 속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라 그 말이죠. 선한 양심은 항상 선을 추구한 마음입니다. 날마다 선을 추구한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 힘든 길로 우리 이끌어가도 낙심하지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 땅에 뭔가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항상 그 생각 가운데에서 선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주님 오셨을 때에 그 신자가 가졌던 선한 양심, 그 양심이 의로웠다, 그게 진짜였다는 게 증거됨으로써 그동안 신의 선행을 욕했던 세상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자는 그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어떤 비방을 받고 고난 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님 오셨을 때에 이 땅을 뭘로 심판해 버리시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종료실 때까지 가졌던 선한 양심, 이게 옳은 것이, 이게 바로 의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심으로써 그 선한 양심을 비방했던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자가 그런 것 저런 것 다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에 사는 것처럼 땅의 끌 속에 두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걸 내어놓고 세상과 똑같이 땅의 것으로 비교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사는 게 아니죠. 그 진리를 벗어난 것이고 신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저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도의 말을 대한다면은 진짜 이 말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살아갈 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밖에 없다. 설사 고난을 받아도 그 길로 가는 게 주의 뜻이다. 그래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선택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길로 정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건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떤 나의 그런 내 속에 있는 소망 어떤 주님의 그것을 내어놓을 때 그걸로 비방을 하고 그걸로 욕하더라. 그것 가지고 슬퍼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더라는 얘기죠. 고난 중에서 신자가 지켜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진리를 추구하는 항상 그 말 포기하지 않고 사는 그게 진짜 하늘의 소망 굳건히 두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 한몸 어떻게 잘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흘러간다면 이미 우리는 땅끌 속에 두면서 얼마나 세상과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내 끌 취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신자의 길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만약 그 길로 계속 갔을 때에 주님 오신다면 이 땅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앙을 포기했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은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내 육신이 잘 되는 그런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길을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항상 그걸 속에 둔 사람으로서 그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믿음, 그 소망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해 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길로 우리 갈 수밖에 없는 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이런 순한 양심을 비방했던 것,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또한 주저앉지도 마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진리만 하늘의 것만 내어놓는 그런 길로 부지런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주님을 아는 자로 세우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알고 천국을 소망해서 나 혼자 천국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땅의 끌 속에 두고 살아간 세상 사람 속에서 하늘의 것을 내어놓는 자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주의 뜻이 있음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이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지만은 우리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주님 오셨을 때에 무엇이 부끄러움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알미암아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힘써 살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진리만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